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그 역사하심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갑자기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천천히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내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거닐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아주 번개를 치고 사람을 죽일 듯한 소리로 온 세상이 벌컥 뒤집히듯이 천지 개벽이 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어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병 들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할 때입니다 하면서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 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몸에 병이 들거나 사고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입을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신다. 자연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수년, 수십 년, 혹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시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어요.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갑자기 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연극장에서 커튼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서 마지막엔 다 보여주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최초의 계시가 나오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깨물을 것이다.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만 못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발에도 못을 받으셨지요. 메시아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나왔어요. 이것을 우르가스플,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 복음서에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아담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계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노아에게, 다윗에게, 미가에게, 말라키에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와서 때가 참회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참회. 때가 참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내시고 죽도록 죽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의 자식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됨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때가 됨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된다는 이 때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읽어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역사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크로놀로지, 연대기적 시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은 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그리고 1950년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 오늘은 1917년 12월 24일, 이런 연대기적 역사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대기적 역사는 수평적 역사예요. 수평적 역사. 오늘 읽은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수평적 역사가 아니라 수직적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예요. 이 카이로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구원론이 바로 여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채워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 조급히 서둘러도 안 돼요. 너무 늦게 해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온전하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개 우리는 세상사를 다 보면 세상사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내 때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기독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기독교가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아니 헬라 사회로 들어가요. 헬라 사회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모두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나라 헬라로 들어가요. 기독교가 철학의 나라 헬라로 들어갔다는 말은 기독교가 헬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헬라 사회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지금도 법하면 로마법이에요. 로마가 법의 나라예요. 그런데 법의 나라에 들어간 기독교는 제도를 제도화됐어요. 의식화됩니다. 예배의식, 교회제도 모든 것이 로마에서 법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라로 들어갔다가 로마로 들어가고 그것이 지나치게 타락을 하게 되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다시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사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세속사만 읽었다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원사가의 클라이막스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아까 제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은 오케이전, 기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기회.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셔요. 기회를 한번 지나가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포인트먼트, 작정된 시간, 기회와 작정된 시간을 가지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4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18살이 되면은 후견인이 없어지고 이제는 성년식을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18살까지는 가정교사에게 아이를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성년이 됐을 때는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한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에요. 꼭 맞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에트라는 말은 이것은 때라는 단어로 히브리 말인데 이것이 29번 3장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낳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고 죽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한 시간,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시간이에요. 난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 불나서 불에 타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밀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때를 우리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때를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카이로스에 의해서 때가 차서 오셨는데 어떤 때가 찼는지 봅시다. 우선 세속사를 생각해 보겠어요. 세속사를 보면은 팍스 로마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권세, 로마의 지배, 로마의 힘에 의해서 얻은 평화를 말해요. 로마가 힘을 얻기 전까지는, 아우구스투스가 세력을 잡기 전까지는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바다에서는 해적대가 들끓었고 도로에서는 도적대가 들끓었고 그리고 밖에서는 파장들이 계속 정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수사장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우구스토가 마침내 시저를 살해하고 난 다음부터 역사가 평정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정을 얻게 된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올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난장판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거의 퍼져나가지 못하죠. 팍스 로마나가 힘을 얻고 이것을 평정할 때 오늘날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까불어도 미국이 있는 한은 쓰질 못해요. 왜? 미국의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 미국의 엄포를 놓잖아요. 까불면 쏘겠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우물쭈물하고 지금 자꾸 넘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가 확장됐어요. 요즘에 유럽을 가보시면 나라의 국경이 없어요. 자동차 한번 타면 도로 국경 없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금방 화단인데 조금 지나가면 벌써 벨지움이야?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 보면 벌써 이태리네? 불황순에 막 돌아가요. 그냥 바로 그냥 길이 막 서로 연결이 됐어요. 도로와 도로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연결된 것은 당시 군인들이 주둔한 곳마다,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도로를 개척했고 도로를 놓기 시작했어요. 구부러진 도로를 일부러 산이 있다고 구부리지 않았어요. 그걸 파서 반드시 곧은 길을 만들어낸 것이 그 당시 도로 시스템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기의 전도자들이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유익했겠어요. 그래서 그 때가 찬 거예요. 팍스 로마나 도로 시스템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편 제도가 발달이 됐어요. 우편을 통지가 다 갈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때 편지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제도가 역시 복음 전도에 엄청난 사역을 도와줬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용어가 있어요. 칸만 남기지. 공용어. 요즘에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독일 가서도, 러시아 가서도, 일본 가서도, 어느 나라 가든지 다 통해요. 영어가 공용어, 세계 공용어처럼 됐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어 말고 다른 말은 아마 공용어로 쓰지 못할 것 같다고. 영어가 오늘 세계 공용어처럼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분명히 로마는 라틴어가 자기들 나라 말인데 로마는 라틴어를 제치고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헬라 화시키는 문화를 심었고 헬라 문화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헬라 말로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33세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헬라 문화를 정착시켰고 무엇보다도 헬라어를 온 세상에 사용하도록 그가 점령한 나라마다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아주 굉장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동진 정책을 써가지고 히랍을 정복했어요. 헬라를 정복했어요. 헬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터키라고 불리우는 소위 헬레스폰트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했고 팔레스타인의 동쪽까지 심지어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인도까지 점령을 했으니 그 당시 세계로는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을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점령한 나라들을 잘 정착시켜라. 알렉산더 대왕이 정착을 시키는 일을 하면서 헬라말을 다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전 세계가 헬라어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것이 복음 증거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서 이미 채워졌다. 때가 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때가 찼다. 정치와 산업을 모두가 헬라어로 했으니 헬라 말이 공용화가 된 것이 때가 찬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 진공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 당시에 히랍과 그리고 헬라라는 두 나라, 로마와 같은 나라는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범신론을 섬겼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물에 가면 수신령이 있고 수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귀신이 800만이지요.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은 범신론을 섬겼으니 얼마나 낙심을 해요. 종교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조상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모두가 다 뒤로 돌아서서 새로운 사상과 신앙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그 당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인 이 복음을 위한 때가 찼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에서 때가 찬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사에서 때가 찬 거예요. 세속사의 세상 역사 속에서 때가 찼어요. 뿐만 아니라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찼다. 그 차가 어떻게 찼을까? 세속사만 차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차야 되는데 그 구속사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나 히랍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어떤 역사의 사건들이 채워졌다는 그런 뜻만을 가르고 갖고 때가 참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수평적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 시간.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찼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의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당신의 현재 상황, 이전에는 나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무슨 때가? 구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실체예요. 그림자와 실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체가 나타날 때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 사건, 구약 사건이에요. 그것은 신약의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해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일으킨 겁니다. 이 하나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우리가 역사로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것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촛대라든가 혹은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발라 바친다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이것은 성전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과 자유를 대조시켜야 돼요. 율법과 자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될 만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율법과 자유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몽학선생의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난다. 언제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년이 될 때까지. 성년은 18살. 18살 될 때까지는 초등교사의 도움을 받고 자란다. 파이다고교스라는 말은 초등교사. 우리가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 혹은 가정교사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에게 지도를 받고 산다. 이 말은 율법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있다가 장성한 후에는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한다.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는 그 자식을 아버지가 볼 때에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놈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는구나. 제 마음대로가 아니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잘못된 탈선을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서 책임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때가 참에 그러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데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우리말의 번역에서 빠져버렸어요. 데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속독을 하시는 분이 있죠? 속독 한 100페이지짜리를 아유 저 사람 한 5분에 다 읽었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지? 빨리 읽는 법이 있어요. 그 문장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받자 하는 말 잘못해요. 버시 어디에 나오는가 보면은 한 20페이지 있다가 버시 나온다고 했지. 20페이지 앞까지 안 읽어요. 그 다음만 읽어도 돼요. 왜? 뒤집히는 거니까. But, 그러나니까 앞에 건 다 부정하고 그러나 이렇다. 그러니까 빨간 것은 잘못됐고 파란 것이 옳다. 그러나 봐주시단 말이에요. 이 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대는 역사의 전환점을 말하기 위해서 쓴 단어인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빼뜨렸어요.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역사의 전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아직 18세가 되기 전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자식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5절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덜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고 강의하고 강의하고 주석을 쓰고 하다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시간을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원사를 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사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때는 우리는 지금 믿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때가 아니고 바라볼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을 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을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이브하라. 그것을 구원하라. 리딤하라. 구속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을 이 말을 헬라어로 엑사고 주메노이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악에게로부터 세이브하라,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세이브 타임,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리딤하라, 구속하라. 어떻게 시간을 구속할까요?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개입한 시간을 상실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는 시간을 내가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어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고 환경이 무르익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고 환경이 무르익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90이 넘은 어떤 분이 재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젊은 부인이 돼서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90이 된 할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때를 놓친 사람이죠.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기를 낳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몹시 괴로워할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 필요해요.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분보다 훨씬 앞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리프 교수가 신약 교수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틴어로만 읽는 이 수사들이, 사제들이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 교수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위클리프 교수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 같은 교황이 죽어버렸어요. 교황이 죽으니까 위클리프가 석방이 돼 나왔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자기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 위클리프 교수, 죽은 지 44년 만에 다른 교황이 일어나서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그놈이 묻힌 유골을 팔아 해서 유골을 파서 죽었던 지 44년 만에 유골을 다시 화장을 해버렸어요. 위클리프는 화장당한 순교자가 아니라 시신을 화장시킨 참 이상한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채설을 반대했어요. 성찬식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위클리프 교수는 교황을 어긴 사람이 돼서 결국은 화형을 죽은 다음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1382년에 완역을 했어요. 1382년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본 체코에 요하네스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교수였어요. 그분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다가 아, 면제부는 이건 엉터리, 이건 비성경적이야.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어떻게 돈을 주고 산 면제부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있는가? 이거는 가짜다. 미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의식을 변형시켰고 도덕률을 비판했고 그래서 위클리프 교수가 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교황이 역시 후스 교수도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산채로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파문을 당하고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42살이에요.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517년에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도시도 아니에요. 농촌이에요. 완전히 시골, 아주 시골이에요. 거기에 조그마한 수도원이 있고 그저 학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루터가 95개조 항의문을 교회당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당시 중세기에는 토론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교회당에 갖다 걸면 누구든지 와서 그 교회, 그 항의문에 난 반대 의견이라고 가서 항의문에 써서 날짜를 정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걸 붙인 지 두 주 만에 라틴어로 써서 붙였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인쇄술을 발명했어요.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그때 나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전 독일에 두 주 만에 완전히 퍼져나갔어요. 전국에 이 항의문이 퍼져나가자마자 독일은 벌집 쓰는 것처럼 아주 벌컥 뒤집혔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쓴 책이 100권이 넘었어요. 그때 루터가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인기를 독점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친구들이 보름스에 가지 마라. 넌 가면 그대로 죽는다. 루터가 한 말이 마귀가 보름스 국회의사당의 지붕에 있는 기와장만큼 수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루터가 소리치면서 보름스 국회에 가서 성경은 진리고 교황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다가 마침내 루터도 출교를 당하고 맞습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비호를 받으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을 하는 동안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독일어 성경 역시 전 독일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를 받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이 내게서 벗겨지질 않았어. 나는 고민이 많고 나는 근심이 많고 절망과 좌절하는 때가 너무 많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는 때가 있어요. 물을 주어야 되고 심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물을 먹어야 할 양육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어저께 믿었다고 오늘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역시 때가 필요해요. 때가 있어야 내 신앙에 양분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해서 식물이 자라듯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를 해서 물 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키워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세상의 세속사가 다 준비되었을 때에 초리 마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때가 찼을 때 처음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같은 방법으로 때가 찰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백성의 수가 채워졌을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재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재림하신 주님은 왕중왕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입성케 하려고 천국 입성식을 주시면서 그리고 선악간에 상벌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지 않을 터이니 그날을 기다리고 초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곧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심는 사람들은 심는 시간하고 추수하는 시간이 약 4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저께 뿌렸는데 왜 씨가 싹이 안 나나 왜 열매가 없나 그러고 조급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래 인내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래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어느 집사님과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서울교회 언제 회복될 겁니까? 금년은 안 되겠지요? 내년은 될 겁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가족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은 돈을 주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돈을 주라,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서울교회 구제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때는 카이로스예요. 기회는 카이론이에요. 카이론과 카이로스 같은 말이지만은 카이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바른 시간, right time이란 말이에요. left time이 아니에요. right time, 바로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적절한 시간이에요. proper time이에요. 아주 적당한 시간. 그리고 잃어버리기 전에 단 한 번 오는 시간.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오는데 에베소 5장 16절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악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세월을 영어 성경에서는 save the time, 시간을 세이브하라, 구원하라, 리디밍, 리딤하라, 구속하라, 시간을 악에게서 구속해내라, 구원해내라.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개입해오는 역사의 시간을 마귀 사탄은 그걸 뺏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구속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추수할 곡식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것처럼 뿌릴 시간에 뿌려야 되고 지금은 믿을 때고 뿌릴 때고 지금은 물을 줄 때이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 기회를 놓치면 추수의 곡식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 세 번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때가 가까웠다. 한반도 통일의 때가 가까웠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다 이 노래를 알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에요. 정말 통일을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폐기시키겠다고 엄청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돕는 나라가 아니라 경쟁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맹국을 나는 보호할 책임이 있다. 자기는 동맹국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상 통일의 가장 좋은, 가장 때가 이른 그런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상 유지, 미국이 핵을 만들든 ICBM 미사일을 만들든 상관하지 말고 세계가 3대 독재의 무서운 핵무기를 만들고 으름장을 놔도 그대로 두겠는가? 선제 공격을 해서 부셔버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선제 공격을 하면 반드시 보복 공격을 또 할 거예요. 그럼 결국 전쟁이 날 겁니다. 아이고, 그건 안 되지요. 그럼 어떡할까요? 무서워도 그냥 둡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어요. 평양의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두면 세계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오금을 못 펼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잔다.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뉴스가 어젯밤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새벽에 조관이 오기 전에 문을 열고 조관을 몇 번이나 찾으러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을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북한 정권을 폐기시킬까요? 저 김정은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해서 핵무기를 폐기시켜야지 우리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통일, 특별히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선제 공격은 안 되고 우리가 북한을 해상 봉쇄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책임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이 좋은 카이로스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종교 중에 2016년도 11월 달에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1의 종교가 기독교다. 수가 기독교가 제일 높아요. 불교 형편없어요. 가톨릭 형편없이 줄었어요. 가톨릭이 제일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제1의 종교예요.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북한 정권이 폐기될 터인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그 공격력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터인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카이로스를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